1절, 관행주의 구조. 대중이 문단 일과 같은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법이다. 판사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정말로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판사는 자기가 가진 윤리관이나 정치관에 맞게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논센스이기도 하지만 두어키는 논센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개인에 대하여 집단의 힘, 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가되었을 때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 집단의 힘은 뭐 단적으로 말하면 강제 집행 이런 게 있겠죠.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집행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결국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재산을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국가의 힘 이런 것이 행사되는 것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은 판사의 판결, 입법부의 입법, 이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여기서는 명시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문단이 관행주의는 이 대중적인 표의 일반적인 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행주의가 제시하는 해석은 두 가지 면에서 일반인의 견해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관행주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죠. 문단 이외에서는 법은 법이다라고 했는데, 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판사가 생각하는 것 위에 어떤 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를 관행주의가 설명하는 것이죠. 즉, 재정 권한과 재정 과정에 대한 관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입법부가 입법하고 헌법에 따라서 입법하고 또 판사가 선례에 의해서 판결한 그것이 바로 관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관행주의는 관행에 의한 법이 결코 모든 사안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문단 1에서 대중들은 법이 모든 사안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법들이 각 사안에 있어서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관행주의를 주장하는 법이론가들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사안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판사는 강한 의미의 재량에 입각하여 판결하고 과거와의 일관성이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정당화, 즉 미래를 향한 전망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어서 마치 문단사 법실정주의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실정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의미론적 이론은 법은 관행상 인정되는 기관이 정립해준 권리들 이외의 권리를 법이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자기 모순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관행주의 법관념은 해석적인 것이다. 관행주의는 법률가들 사이에 법실무의 최선의 해석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견해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실정주의는 선례나 아니면 입법부가 입법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도출되는 그러한 의미 밖의 것은 애초에 의미론적으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관행주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관행주의는 해석적인 것이다. 관행주의는 자신들의 이러한 어떤 법관념을 법에 대한 최선의 해석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하나의 의미론적 이론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관행주의와 법실정주의가 비슷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문단 5. 관행주의는 두 가지 후해석적 지시적 주장을 한다. 첫째는 적극적 주장이다. 판사는 극히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법적 관행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적극적 주장이고, 둘째는 소극적 주장이다. 관행상 인정되는 기법을 통해서 이 결정들로부터 도출한 법 위에 법이란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판사는 초법률적 기준을 사용하여 재량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행을 만들게 되며 장래의 판결은 이세 법을 관행에 포함시켜 적극적 주장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소극적 주장에서 여기서 빠진 거는, 이렇게 초법률적 기준을 사용해서 재량에 따라 판결할 때, 내가 법에 따라서 판결하고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라. 이런 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2절, 관행주의의 설득력. 문단 6, 관행주의는 기대보호의 이념, 즉,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 관행주의의 두 후해석적 주장 중 첫째 것,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관행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기대보호의 이념에 잘 봉사한다. 그렇지만, 퀘스천 문단 7, 관행주의의 두 번째 주장인 소극적 주장이 기대보호의 이념에 봉사하는가? Yes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즉, 소극적 주장은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가장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즉,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처럼 선례를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회고적으로 볼때 선례들을 도덕적으로 더 낮게 만들기 때문에 선례는 무슨 무슨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무슨 무슨 권리에 따라 이번 사건을 판결하기로 한다. 라는 식의 법 해석은 대중의 이념의 관점에 보면 위험한 것이다. 즉, 판사 자신의 정치적, 윤리적 여망을 법에 더 씌워서 억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 때문에 법에서 무슨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대중들은 예상하지 못하고 이는 법적 안정성, 기대보호의 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관행주의는 주장합니다. 문단 8. 관행이 침묵하고 있다면 법은 없는 것이고 판사는 가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한번 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러면 관행주의자는 문단 9 어려운 사안을 어떻게 판결하게 되는가? 법이 없고 재량을 행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가능한 적게 개입시키며 관행상 법제정권을 가진 기구, 여기서는 입법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입법부가 당시의 입법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규칙을 가상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문단 10. 가상적인 입법적 결정은 사전에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보호의 이념은 손상받게 된다. 그러나 전제상 이것은 판사가 관행주의 이념에 봉사하는 최선의 길이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친다. 법에서 나왔다고. 즉, 그래서 법에서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통합성의 법관념에 의하면은 예측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법에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됩니다. 3절 법적 관행들 문단 11 검토 실무와의 부합. 기본적으로 법 해석 이론을 검토하는 순서는 그것이 법 실무와 얼마나 부합하는가. 두 번째 검토는 그것이 주장하는 법 해석 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당성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실무와의 부합. 우리의 실무 속에서 관행주의가 법의 배타적 근거로 여기는 종류의 관행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검토 2. 기대보호의 이념의 봉사 여부. 이러한 관행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관행주의 법관념이 실제로 기대보호 이념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가? 문단 13. 일견, 검토 1은 yes라는 답으로 보인다. 의회가 법률을 만들며 과거의 판결은 장래의 사건에서 존중된다. 판사 의견은 다른 판사들이 내린 과거 판결들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실무와 관행주의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문단 15. 그렇지만, 이것은 일견 보았을 때만 그렇고, 실제로는 아니다. 관행주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때그 판결의 전제가 되는 판단에 대해서 견해 차이는 매우 빈번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듯이, 판사, 법률,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이론적 견해 차. 즉, 이런 식의 문제에 대답하는데 매우 빈번하게 견해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금토일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관행이 있는가의 문제는 특정의 법 규정이 특정한 법적 관행에 의하여 진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합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해명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판사, 변호사들이 이론적 견해 차이를 갖고 있는데, 뭐 90명은 A에 동의하고 10명은 B에 동의한다면, 뭐이 정도는 관행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90명이 동의하는 A의 의미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준, 그러면 60대 40은 어떻고, 50대 50은 어떨 것인가? 또한 판례가 A 사안에서는 뭐라고 했다가 B 사안에서는 또 뭐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문단 16, 관행주의 주장은 모호하다고 볼수 있다. 이것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살펴보면, 전화가 끊어졌을 때 어느 쪽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가? 이걸 관행주의에 따라서 해결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행이 존재하느냐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끊어졌을 때 전화를 걸기 시작한 쪽, 전화를 건 쪽이 전화를 다시 거는 것이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행동을 보여야 할까? 결국 그렇게 되면 예의범절의 관행이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적절히 이해할 때그 관행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도덕적, 정치적 신념이 개입하게 된다. 법률가들은 이 관행들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서술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겠지만, 어떤 특수한 사안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갖는 의견은 법률의 직접적이고 이론의 여지없는 적용이 아니라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관행이라는 그 진술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떤 법률 문헌이나 판례, 선례가 되는 판례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어떤 적용의 결론이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실제로는 어떤 것이 관행이라고 합의하고 법률가들이 어떤 것이 어떤 해석에, 어떤 결론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다. 그래서 무엇이 관행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단 17, 관행주의의 모호함을 다시 두 개의 관행주의로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석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해석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엄격 관행주의와 연성 관행주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격과 연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법에는 두 가지 외연이 있다. 첫 번째로 명시적 외연. 관행의 당사자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관행의 외연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다. 두 번째로 묵시적 외연. 그 관행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서 도출되는 일련의 명제다. 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서로 맞자 이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의견은 갈리게 된다. 그래서 185페이지에 그 예가 나와 있고, 뭐 우리가 다루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전통적인 19세기, 20세기 초의 제조업 공장 노동자 모델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시적 외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반면에 관행주의 언어를 따르자면은, 어떤 사무직 노동자가 근로자로서 파악되는 것은 그 관행에 대한 묵시적 외연이 된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시 쌓였던 판례로 인해서 명시적 외연으로 되었겠죠. 반면에, 골프장 캐디가 노동자인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인가 하는, 사건을 맨 처음 받아들게 된 판사는 그 명시적 외연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묵시적 외연이 그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한 관행주의라는 총체적인 어떤 법률 해석 이론과는 별개로 다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사절 두 종류의 관행주의. 그래서 엄격 관행주의는 문단 18 동그라미 1 법을 법적 관행의 명시적 외연에 국한시키는 반면에 두 번째 연성 관행주의는 묵시적 외연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19.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엘머 사건과 민물 달팽이 농호 사건에서 법률 문구 그 자체가 명백하다고 해서 엘머 사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상속인은 어떤 친족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며 피상속인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으면은 상속을 받게 된다. 이 말만 딱 써져 있단 말이에요. 법률 문구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뭐 앰비기어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듯 싶은데 지금 잘 모르겠어. 이거는 말 자체로 되게 불명확하죠. 그렇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법이 모든 사안을 명시적 외연 안에 다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민물 달팽이 농어 사건에서도 그 내무장관은 그 멸종 위기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국가의 프로젝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공사가 거의 다 되었는데 중단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멸종 위기 생물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도 거의 다 완공된 공사를 완전히 땜을 다 부숴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률 문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법률 문구 자체는, 멸종 위기 생물은 누가 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정된 멸종 위기 생물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은 우리가 그 엄격 연성 관행주의를 살펴볼 때, 명시적 외연, 묵시적 외연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법률 문구 자체가 명백하면은, 명시적 외연으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보통 대중들이 하는 착각인데,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판사들은 그 법에 따라서 다 판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문단 20. 엄격 관행주의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단지 소극적 충고. 즉, 판사는 거짓말 쳐서는 안 된다. 나는 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라. 이런 충고만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연성 관행주의의 적극적 측면은 판사에게 법률이나 선례의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가르친다. 특히, 묵시적 외연에 대해서 법에 대한 이론적 견해 불일치가 있게 되고, 묵시적 외연을 관행에 포함시키는 연성 관행주의는 그 묵시적 외연에 대한 판사의 해석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21에서 봤을 때, 거기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역시, 멸종위기 생물종보호법의 문헌의 묵시적 외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들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연성 관행주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문단 22. 엄격 관행주의는 법에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연성 관행주의자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묵시적 외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단 23. 약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연성 관행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더 추상적인 명제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그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예컨대 나와 있죠. 헌법이 기본법이라는 데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는 추상적 관행을 제공하며 그 추상적 관행의 묵시적 외연은 설사 많은 법률가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최선의 해석의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시행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즉,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의 평등권 조항이 있죠. 그 평등권 조항이 남녀 평등하다 이 말만 해놨는데 과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성년의 여성이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종중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가의 문제와 당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종중은 기본적으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특수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것의 작동 원리는 그 관습법 내부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전의 판례들은 여성의 종중 구성원 자격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엄격 관행주의에 따르면은 그래서 아무리 개소해서 원고로서 여성 성년 여성들이 그 씨족의 성년 여성들이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명시적 외연에 따라서 계속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겠죠. 반면에 연성 관행주의에 의하면 헌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헌법으로 돌아와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남녀는 모두 평등하다고 했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권리를 부여하고 분배하는 그런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전에 관습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그런 사적 조직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서 바꾸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내가 초법률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연성 관행주의에 따라서 헌법의 묵시적 외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단 25. 결국 연성 관행주의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혀 관행주의의 일종이 아닌 셈이다. 연성 관행주의는 오히려 매우 추상적이고 미발달 상태인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 바로 그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관행주의라 자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판결을 그렇게 완전히 노에서 예스로 손바닥을 확 뒤집어 버린 것도 관행주의라고 한다면 사실 관행주의가 아닌 것이죠. 결국 연성 관행주의는 기대 보호의 이념, 그 종중의 남자 구성원들, 실제 여기 성별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견이 달리 했겠죠. 그 여성 종중 구성원들과 그 내부의 일부 남성 종중 구성원들이 의견을 달리했고 여성들이 몇명 참가하면은 캐스팅 보드를 행사해서 종중의 재산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처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남자들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과반수를 유지하는 그런 종중 구성원들은 기대 보호의 이념에 따르면 국가가 여기에 굳이 개입해서 갑자기 관습법에 따라서 구성원 자격을 얻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구성원 자격을 줘서 종중의 결정을 뒤집어 엎으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성 관행주의는 기대 보호 이념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연성 관행주의는 묵시적 외연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관행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문단 28. 따라서 엄격 관행주의야말로 본연의 의미에서 관행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엄격 관행주의 역시 어려운 사건들, 중요한 상급 부분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든 사안들이 기대 목표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즉 법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명시적 외연에 포함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법률적 재량에 의해서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기대보호 이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줄수 없는 것이다. 즉, 엄격 관행주의에 따르면 법에는 구멍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마치 쥐레와 같은 구멍인 것이죠. 대중들이 자기는 뭐 법에서 알아서 판결해 주겠지, 법에 다 있겠지 이러고 탁 손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말하는 거죠. 법이 다 흠결돼서 내가 잘 생각해보고 최선의 전망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차, 이렇게 쉽겠죠. 5절, 관행주의는 우리의 실무에 부합하는가? 여기서 이제, 1편, 문단 29. 우리는 엄격 관행주의만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어키는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엄격 관행주의는 그 소극적 주장을 강조하는 데 우리 법 실무에 대한 해석으로서 실패한다. 이유는 우리의 판사들은 관행주의가 인정하고 있는 것보다 법률이나 판례 같은 이른바 전통적 법원에 대해서, 여기서 원은 이제 원천할 때 원입니다. 사실상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에 철저한 엄격 관행주의를 신봉하는 판사라면 관행의 명시적 외연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때에는 법률이나 선례에 대한 관심이 소실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단 30, 엘모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엄격 관행주의였다면 두 단계로 재판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그러니까 손자가 1순위로 직계 비속인 것이죠. 직계 비속인 손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다 라는 명백한 법률 문구에 무는상의 의미로서 엘머 살인을 한 직계 비속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의미가 법률 문구상 도출되느냐에 관해서 대다수 다른 판사들이 동의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법 실무를 검토하는데 그 검토의 결과 그런 동의는 보이지 않는다. 살인을 한 직계 비속이 상속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선례로서 성립되지도 않았으며 법률의 명시적 외연으로부터 도출되지도 않고 그렇게 상속하지 못한다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판사들이 광범위하게 동의해온 객관적인 어떤 외적 결과가 있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 1단계에서는 동의 안 한다. 그래서 관행이 없다. 2단계에서 그래서 관행이 없는 관계로 재량을 행사해서 어떤 결정이 더 현명한가, 더 정의로운가, 더 민주적인가, 더 사회에 잘 봉사할 것인가를 찾아 입법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망적인 논거는 A 논거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종류의 논의를 고심참담 쥐어짜내지는 않을 것이다. 즉 B 논거는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B 논거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농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와 관련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안전벨트 강제 착용, 안전벨트 미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행복추구권, 즉 포괄적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제10조 행복추구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망적 판단에 따라서, 왜냐면은 그 헌법에서는 안전벨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안전벨트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고, 기존의 판례로서 어떤 확립된 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행주의에 따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라면은 어떤 결정이 더 현명한가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공리를 증진한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의 법리를 검토할 관심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죠. 반면에 관행주의 판사가 아니라 법실무 실제로 하는 판사들은 고심참담 쥐어짜냅니다. 이전에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판결했던 많은 판례들을 찾아보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포괄적 자유권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기관들이 어떻게 판결했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행복체육권의 진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전의 판례들과 일관되는 어떤 원리 하에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헌법재판 연구관들을 닥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행주의에 따른 가상적 실무와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문단 34.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또다시 관행주의자들은 반론합니다. 철저한 관행주의자라면 입법자는 모름지기 과거의 법과 일관하는 새 법을 만드는 데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법리, 여기서 새 법을 만든다. 입법자 하는 것은 입법자, 여기서 입법자는 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단 34에서 입법자는 판사. 왜냐하면은 법이 없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당의 판결에 당하여 이 사람은 과거의 법과 일관하는 새 법을 만드는 데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거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가를 법리를 숨사숙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반론이 정말 옳은 반론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라면 추구해야 할두 가지의 일관성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전략적인 일관성이고 다른 하나는 원리적인 일관성이다. 전략적인 일관성은 새 규정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또는 장래에 만들 규칙과 잘 부합하여서 규칙들 전체가 조랍게 작동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견인하여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고 상황을 더 좋게 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전략적 일관성의 예로서 페이지 197페이지에서는 맥너플린 사건에서 보험비용 배분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너플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아, 옛날에 소개를 해가지고 맥너플린 사건에서 이 맥너플린 부인이 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뭐한 명은 이제 죽었고 한 명은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판례들은 사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찢겨져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그런 판례밖에 없었다는 거죠. 엄격 관행주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관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전망적 판단의 근거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두오킨이 법실무와 맞지 않는다. 왜? 법실무는 과거의 법리와 일관되기 위해서 고심참담 논리를 짜대는데, 관행주의에 의해서 생각해본 법실무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반론이 이것은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법과 모름지기 일관되게 새로 법을 입법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는 만약에 직접 당도해서 본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고 그렇지 않은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위험을 부담할 것을 명한다면 이 보험비용 배분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운전자인 가해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이런 것이죠. 또 다른 전략적 일관성의 예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에 대한 것이죠. 옛날엔 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되게 들쭉날쭉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법을 공부하는 저도 찾아봐야 알지. 그러니까 만 19세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노래방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도 만 19세, 뭐 투표권도 만 19세가 되면은 없고 군대도 만 19세에 가고 뭐 많은 것들이 전부 만 19세로 이렇게 결정되면 좋은데, 어떤 거는 만 18세라 그러고, 어떤 거는 만 19세, 어떤 거는 만 20세.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체가 규칙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서로, 상황을 더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지창조 나이트클럽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거대한 이제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이 나이트클럽 이름이 천지창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청소년 보호법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경찰서에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만 18세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만 18세 이상인데, 고등학생이 아니면은 드려도 되고, 고등학생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천지창조 나이트클럽 업주가, 예, 그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을 들였다가 이제 그 법 위반으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거기서 또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경찰서에서 잘못 가르쳐줬는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학자들에게 엄청 비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나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나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일관성을 추구해서 나이 표준을 맞추는 건 아니죠. 문단 36. 그러나 전략적 일관성은 법률과 헌법의 최선의 해석을 찾기 위하여, 선례의 정확한 설명을 찾기 위하여 과거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관행주의를 신봉하는 판사들은 이러한 선례들이 입각하고 있는 더큰 저변의 원리를 찾거나 이러한 원리의 내용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 있는 모종의 견해를 옹호할 필요가 없다. 그는 전략적으로 규칙과 규칙이 잘 어울리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고 그 실질적 이유를 살펴볼 것은 새 규칙이 얼마나 사회에 봉사하는가 이것만 전망적으로 판단하고 이전의 규칙과 일관되느냐는 전략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만 평가하면 되지, 원리적 일관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할 필요가 없다. 문단 37. 반면에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이 유지하고자 하는 원리적 일관성은 그 나라의 강제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기준들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의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일관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퀘스천 문단 38 원리적 인관성을 법적 권리의 원천으로 보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관행주의는 노라고 답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쉬고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